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에서 올바른 위치를 우리를 있게 하는 구절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즐기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9장 7절에 다시 한 번 더 기록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뻐 받으셨습니다. 8절에서 음식과 음료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 더 말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즉 옷을 잘 입고 세상에 향수를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또한 즐겁게 살라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장에서 우리의 올바른 위치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음식을 즐기고 옷을 잘 입고 혼인생활을 즐기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번영시대에 기쁨을 즐길 때 우리의 양심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이 혼인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일부의 사람들은 이미 혼인의 선물을 잃어버렸고 다른 혼인한 사람은 혼인을 즐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말씀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 포도주병을 차지하고도 오늘 저녁 식사가 어디에서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단서조차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백만의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음식은 예전과 같이 마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양과 그들의 극히 가난해서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도 우리가 봅니다. 어떤 곳에서 너무 풍성해서 문제이고 어떤 곳에는 너무가 있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남쪽 땅에서는 많은 것이 풍족해서 문제이지만 저 북쪽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문제인 이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라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냉소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어떤 사람은 잘 먹는데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까? 또 이 땅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우리는 왜 가난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솔로몬은 상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분주하게 행합니다. 솔로몬은 이전 장대에서 생각했던 문제들을 듣고 이제 8장 1절부터 9장 12절에 더 진전된 그런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단락에서 8장 17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정확하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에 솔로몬은 제 앞에서 언급하기를 즐겁게 살지어다. 음식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음료를 즐기고 옷을 잘 입고 혼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있는 것은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신뢰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기라. 우리는 없는데 무엇을 즐길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즐거워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삶을 즐거워할 이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삶을 즐거워할 그런 이유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16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쏟아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모든 굴고 곧 신문에 난 큰 사건들과 가정의 작은 일들,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의 의미 있게 하는 공통된 주제를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도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처음부터 줄곧 분투했던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과입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우리 본문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아 그래 모두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계속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구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유지하심에 대한 언급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주권적이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많은 의문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굽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고 그것이 삶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부터 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때때로는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게 될 때 많은 불공평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전의 책들에서 또 이전의 장들을 통해서 이런 예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의 이유들과 원인들을 알려는 여러분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런 우리는 욕망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불공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러분이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5장 1절에 솔로몬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6장 10절에서도 솔로몬은 진흙인 사람이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며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분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실에 대처해야만 합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답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굳게 만드신 그 일을 누가 바르게 하며 누가 거기에서 공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대한 언급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죄에 빠진 후에 하나님의 반응, 야훼께서 어떻게 사람을 낙원 밖에서 삶, 곧 투쟁과 눈물과 상황과 불의한 삶을 살 것인지를 정하신 데 대하여 언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곱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그 투쟁을 통해 하나님 적개심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뱀의 후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적개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개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바수게 될 것입니다. 바수로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분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구분기를 곱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발견한 관점에서 이전 장들에서 위로와 격려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함을 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황과 굽음을 대면하고 우리 앞에 의문을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긴장에 대처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일터에서 상함에 대하여 반응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진드러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솔로몬도 동일한 투쟁을 했고 솔로몬의 교훈을 듣기 위해 솔로몬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또한 그런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젠가 모든 걸 고치시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투쟁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상한 혼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대처합니까? 내가 나의 형제와 투쟁에 대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신히 지불할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상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손에 배후에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구범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솔로몬이 선언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장을 열기 위해서 저는 창세기 4장을 주목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이전 장절에서 솔로몬은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6장에서 진흙인 사람이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와 연관된 부분인 창세기 2장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굳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 우리의 타락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즉 창세기 3장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8절에서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지만 여인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인 남자가 어떻게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인가를 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앞에서 제시된 본장과 더불어 솔로몬은 낙원 밖의 생활, 실제 투쟁과 굽음을 묘사하는 타락 이후인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서 에덴에서 살던 이야기, 이제 4장으로 와서는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삶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장을 압니다. 두 아들 곧 주님을 사랑하는 한 아들과 그렇지 못한 아들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투쟁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봐줄 것, 즉 선한 자가 악한 자를 이길 것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한 아들의 죽음과 악한 아들의 사라짐을 발견한 그날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모의 슬픔, 상처, 혼란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겨뤄볼 수 있습니다. 왜 삶이 상하게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큰아들은 쫓겨남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받았던 그 약속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끊임없이 뱀의 후손과 투쟁하게 될 것이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인 뱀의 후손처럼 보이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 현장 앞에서 아담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현장 앞에서 하와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계속 해석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공평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불공평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악한 자 가인 그 계보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라멕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규례에도 불구하고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의 전체 태도는 자기 권력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왕이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구부러진 길 가운데 이 길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8장 2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는 때를 기다리라.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정리될 날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바람, 즉 바람과 싸우지 말라. 그것은 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자체가 정리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의 구분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마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능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께 계속 일하시어 불경건한 자의 죽음을 당한 아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경건한 자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인의 결국은 가인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몰라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인은 아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은 어땠습니까? 이 첫 번째 살인자에게 이 기념물은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성은 놀라운 성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념물을 가지고 큰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적 악인은 장사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떠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저들은 잊혀진 바 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잊혀졌습니다. 얼마나 헛된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자기 부모의 집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추방하셨습니다. 저 가인은 당연히 죽음의 봉을 받아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를 따라 곧바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행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인을 살려주셨으면 가인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죽임을 당할 만큼 고통을 당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가인의 악은 그 세력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우선 라멕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젊은이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도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살려두었을 때에 가인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라멕은 더 큰 죄를 짓는 이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주여, 왜 당신께서 만사를 이런 방식으로 행하시나이까? 공의를 행해지지 않을까?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금방 망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인이 아주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을 읽게 되어지면 선인은 쉽게 죽습니다. 악인은 아주 장수합니다. 그리고 선인은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큰 재물을 가지고 성을 쌓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14절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뤄놓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의인 아벨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죽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인 가인은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헛되고 구부러진 그런 일입니다. 주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파멸시킨다면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구약 전체에서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른 땅에 방주를 120년 동안 건설했습니다. 그때 그는 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인가? 네가 그만큼 큰 배를 만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를 생각할 때 그냥 작은 배라고 생각하지요? 이 방주는 길이 150m 있고 그리고 넓이가 25m이고 높이가 15m입니다. 3층으로 지어진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옛날 어린이들이 운동했던 그 운동장 하나만큼의 넓은 배입니다. 그 배를 120년 동안 그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노아는 얼마나 조소를 당했겠습니까? 노아는 어쩌면 자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거기에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 방주가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안위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이 방주를 준비하라. 함께 이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드라 우르에 그 아버지 집을 버렸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았을지라도 그는 결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얻었던 땅은 자기 아내가 묻힐 만한 약간의 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은 자기 아내를 묻을 만한 작은 굴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그러한 대가입니까? 정당한 보상입니까? 아직 어린 요셉을 보십시오. 이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또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정말로 찬양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보상은 엄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내려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끊임없이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며 또한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그는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드디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으면 그들은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희락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식물을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작은 음식이 주어졌을 때 그 작은 음식을 부여잡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을 두고 작은 사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두고 최대한 즐기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 말이 납득이 됩니까? 이것이 정말로 지혜자의 말입니까? 이게 과연 지혜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구범과 요셉의 삶의 구범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범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역에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첫 번째 언약의 파기자가 계속 살도록 그렇게 두셨는지 우리는 곧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파기자를 죽이시고 어려운 희생자들을 죽은 자들부터 다시 살리셨다면 결국 이 세상의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불신앙 가운데로 빠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 자신이 안다고 할지라도 알아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을 이르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이어서 당신의 택하신 길을 따라 당신의 피조물들과 여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의인과 지혜자가 그들의 행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제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요셉, 이스라엘 등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눈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선한 사람들도 악한 일들에게 희생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악인과 선인의 일들이 일반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은 평강을 줍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서 때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때에 어떤 일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때에 어떤 일을 곱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내지 않고 적당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나 강한 자나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일어나는 모든 불의 때문에 얼굴이 사납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와 자이냐. 사람의 죄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담고 있고 지혜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김의 문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언약이 무엇인지 공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압니다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긴장과 불쾌감 대신에 여러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9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입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즐기고 기뻐하고 얼굴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악인들은 잘되고 왜 악인들이 선인을 죽이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이는데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들은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긴장을 풀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과 환난은 우리의 신실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께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고 거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성전에는 날마다 속죄제이든지 번제든지 화목제이든지 간에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 모든 제사가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을 봐줄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선언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냥 구약의 그 백성들은 그냥 제물을 드렸다. 아, 양을 잡아바치면 죄가 사해진다. 소를 잡아바치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 내용 정도로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우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그 모형으로서 그 제물을 드려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의 선언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 제사들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죽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사단은 자기가 승리하는 방식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사단을 속이십니다. 사단은 이겼다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우리는 승리했다. 인자는 죽었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무덤에서 당신의 그 무덤의 현장을 통하여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다시 재현해냅니다. 지성소의 모습을 재현해내며 이제 그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은 지성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돌문이 천사들에서 굴려지고 그 지성소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 먼저 들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악한 자의 머리를 부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의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굽은 길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도 그 굽은 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선한 분이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오직 선한 것만, 평화만, 공의만 본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또 이 세상의 미움을 통해 마귀의 공격을 통해 교회 회원들의 남아있는 연약함을 통해 산산이 어떠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면에서 시련과 환난으로 고통을 당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불의에 반응하여 좌절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실을 부인했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압제는 갈보리의 복음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 가르쳤던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논리를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슴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에 그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항상 잘될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심지어 역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구부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르친 솔로몬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1주일의 교회의 고백입니다. 즉 삶의 죽음과 모든 굴곡 가운데서 나는 내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나를 당신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이 구주께서 나의 환경에서 결코 환경을 결코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머리에서 모든 머리카락 하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있던 그 아담의 형상으로 여론이 변화하여 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종훈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의 길에 상세한 그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세우러 가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설명하러 갑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가난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때때로 삶에 굴곡이 있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없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때 왜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처럼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를 정말로 구원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밭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들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혼인 가운데 있을 때 그 혼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대학의 4학년에 과중한 비중이 있지만 왜 나를 이런 비중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비중만 없다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나는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